야, 우리 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일곱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1장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각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2장부터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분,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하셨고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고, 일곱 교회의 사자는 그 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가?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다니시며 우리를 두루 살피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고 우리를 두루 살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2장 7절에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뿐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 즉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들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라고 그러시죠. 말씀하시기를 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뭐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면 이게 단 누가 말씀하실 때 쓰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모든 성경의 또 내용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첫 창조 때도 첫 창조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새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 창조 구원으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가라사대 하시며 생명과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새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 창조 때는 그 말씀으로 첫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이제 새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7절과 연결을 해보면 맨 마지막 7절에 이제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신다. 즉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도 내가 내 성령을 보낼 텐데 그가 진리의 영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죠. 따라서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되 나만 아니라 내 형제자매들이 정말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해달라.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왜? 말씀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에 매달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듣게 해달라고 매달려야 합니다.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령님이 전하시듯 예수님이 전하시듯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교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교제를 나눠주시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보세요.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로. 즉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는 말씀도 하시고요. 칭찬도 하시고요. 꾸짖기도 하시고요. 경고도 하시고요.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명하기도 하시고 또한 약속도 주십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것이 일방적이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듯 예수님이 말씀을 주실 때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 죄를 다뤄주실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꾸짖기도 하실 때 돌아봐야 됩니다. 경고하실 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 위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명하실 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두루 살피시는데 죄를 다뤄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으며 지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꾸짖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요, 서머나 교회도 있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는 또 칭찬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다 꾸짖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모습은 자기들은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잘하고 있다,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 이런 교회였어요. 교만한 교회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의 꾸짖는 말씀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 우리는 지금 이 일곱 교회 중에 이 교회에 해당된다, 아니면 저 교회에 해당된다, 아니면 이 교회가 우리의 뭐 지향점이다, 저 교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각 교회에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똑같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이 땅의 유형 교회의 여러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그 유형교회 가운데는 불신자들, 가라지들도 섞여있기 때문에요. 우리 모든 섞여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간에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교회, 뭐 저 교회,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있는,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그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각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끝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따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함으로 받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죠. 그들에게는 꼭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하시며 약속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2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먹게 하리라. 2장 11절 뒷부분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 뒷부분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2장 26절에서 28절, 오늘 같이 읽을까요? 2장 26절에서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3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자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이기는 이렇게 이기는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다 살펴보면 어디의 축복일까요? 예, 천국의 축복이에요. 궁극적인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시고요. 지금도 이 천국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다 천국 축복의 약속들이에요. 이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먼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 말씀드렸지만 이기는 자는 이 각 그 계시록에 주시는 일곱 교회의 각 내용을 보면 그 뒷부분에 이기는 자는 어떤 자하고 다 연결이 되냐 하면은요. 그 앞뒤에 어떤 자가 연결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귀 있는 자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또 어떤 자냐? 성령님으로 듣는 자.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귀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자.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과 항상 같이 와요. 일곱 교회 때 쫙 보면.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 나누는 자들이 바로 귀 있는 자들 또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들이고 이미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뭘 이겨내야 뭘 얻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이 이기는 자들로 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받았지만 또 받을 거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5절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그 다음 구절이 뭘까요?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즉, 이 구절에서도 보면 이 성령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알고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 그들이 결국 귀 있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님이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천국 복음에 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요. 끝까지 이겨서 영광에 이를 자들임을 기쁘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누릴 축복은 영원한 천국의 축복들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겠지만 너무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들을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생각나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구원을 성취하신 후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도 어떤 축복이라 그래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 축복. 결국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들로 마지막에 천국 축복을 누리기 위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일관성이 있죠. 만세 전부터 천국 축복을 약속하셨고 예정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후에 우리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 것을 아신다고 하고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고 하고요. 거짓을 분별한 것,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리고 3절에 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까지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의 교회에 거하시며 그의 성도들을 두루 살피시며 그의 눈이 불꽃 같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들여다보시고 다 알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아신다는 게 그저 공의로 판단하시는 심판자로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고 정죄하고 꾸짖으시려고 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신랑으로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그의 양을 알듯 아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감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빚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릇이라. 우리 예수님이 토기장이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묻어두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까지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더욱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뿐 아니라 내 주위의 형제들, 자매들, 가족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이 선을 이루시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뭐 매번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허물 많은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이 허물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죄악까지도 허용하세요. 그리고 뭐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셔서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갔습니다. 참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놀랍죠. 그렇게 빚어가실 때 차라리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미리 막으신다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허용하시면서 그것까지 선을 이루셔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 회복시켜 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을 때 마침내 세 번째 대답에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런데 그때 붙이는 말이 하나 더 따라와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베드로가 너무 슬퍼서. 뭐라고 대답했죠? 예전에는 장담하면서 대답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게. 이제는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무슨 고백일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오니. 내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오니.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빚어가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게 해달라는 간구의 고백이에요. 왜 자기를 못 믿어요,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또 언제 어디서 주님을 부인할 줄 모르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변하지 않고 견고하여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끝까지 빚어가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근심하며 슬퍼하며 즉 회개하며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세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는 열망으로 우리도 나아가야죠. 그게 주님이 빚어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일곱 교회들에 보내시는 모든 말씀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생명의 음성, 빚어가시는 음성.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 죄를 다뤄주실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간절하고 애타는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로 듣게 하시고 더욱 회개와 믿음 속에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받지 않았고, 믿음으로 나누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는 거죠. 믿음의 또 다른 면은 회개죠. 이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는 누구를 가르켜 얘기하고 있냐면요, 출애굽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1세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고 하세요. 즉 오늘 본문을 따지면 그들은 귀 있는 자들이 아니었고요. 이기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더 딱딱하게 하여 결국 안식에 즉 가나안 본향에 이르지 못했다. 물론 믿음과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욱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계속해서 믿음과 회개 속에서 주님과 교제 나누고 있는지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신실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있는지를 늘 돌아보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 외모를 바꿔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겉으로 뭘 잘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시고 또한 꾸짖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부고 사랑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예, 좀 긴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으로 우리의 죄까지 다뤄주실 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로 당신의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시려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로 고침을 받고 더욱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모든 말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가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교회와 우리 각 성도들을 아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 주시고, 들을 귀를 열려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귀가 닫힌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딱딱하여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합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 나누며 회개와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